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리고 나서 사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가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시험 삼아서 살아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인생, 라이프스타일,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을 나도 한번 걸어가 보겠다. 술도 먹어보고, 또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남녀의 놀이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과, 그리고 돈을 버는 것, 이 부귀영화를 다 즐겨보면서 이것이 과연 행복인가라고 자기의 인생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시험 삼아 살아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안 되면 고쳐서 또 저렇게 살아보고, 이 방향에서 한번 살아보고, 안 되면 고쳐서 또저 방향으로 살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뿐이에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 한 번뿐이고요. 10대는 10대 한 번뿐이고, 20대는 20대 한 번뿐이고, 30대는 30대 한 번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50대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이 인생을 그냥 시험 삼아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시험해 보는 것은 세상의 라이프스타일, 세상 사람들의 살아보는 그 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한번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걸어가 보겠다. 그것이 과연 기쁜가? 그것이 과연 행복인가? 이렇게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인생을 시험해 보지 않고서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 보지 않고서도 매사에 진실되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답게 자라고, 10대에는 10대답게 자라고, 20대에는 20대답게 자라고, 30대에는 30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50대, 60대, 70대, 80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연령에 맞게 더욱더 저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코 실수하지 않냐고. 인생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어린 시절부터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으로 함께 걷자.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솔로몬처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인생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니까 내게 주어주신 나의 사명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고 대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시험 삼아 걸어가 본이 세상의 라이프스타일.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음행과 또 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오늘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은 배우자 위에 다른 여자, 다른 배우자 위에 남편 위에 다른 남자, 아내 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한마디로 간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한 부부가 된 다음에 이 그 성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그 음행의 죄, 그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와 같은 동성연애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이 있습니다. 색을 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주술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적개심과 미워함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거기에 대해서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술에 취해서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방탕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육체의 일을 시험해보겠다고 하니까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쾌락을 추구해 보았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웃음은 그냥 영적인 어떤 정말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없는 웃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웃음.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기뻐서 내 얼굴에 막 밝은 빛이 드러나면서 기뻐하는 그 웃음이 있습니다. 이 웃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그 육체의 소욕이 주는 웃음은 그저 순간적인 쾌락 잠깐이죠.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큐빈 첩들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도합 1000명의 부인들, 처첩들이 있었어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육체의 쾌락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와 같은 그러면서 웃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없는 그저 그냥 형식적인 웃음을 웃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쾌락도 끝이 없고 그 쾌락도 별로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 웃음도 미친 것이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복한 척 웃어야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데 그래서 웃음도 미친 것이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라이프 스타일은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계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계명성 때로는 루시퍼라고도 하죠.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최고 높으신 분이고 경배를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것일까?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아름답고 나도 내 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에이, 내가 차라리 이 지위를 차지하자 해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쫄개들,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겠느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내가 저 최고의 높은 그 왕좌에 앉게 되면 너희들에게 최고의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 말을 잘하는 그 계명성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천사장과 함께 그 계명성에게 싸움을 지시했는데 단 한 칼에 단 한 그 말씀에 그만 계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패퇴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고 그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된 그 사탄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지금 전 세계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술을 먹는 것이 즐기는 것이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이 여자 저 여자에도 좋다. 동성애에도 좋은 것이다. 내 주변도 좋다. 이와 같이 세상의 문화에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막 사탄이 심어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걷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운명이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저 유황불로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이기 때문에, 저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천국에 대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그 간교한 계획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솔로몬이 시험해 보았으니 100이면 100, 100전 100패죠. 다 지고 마는 것이죠. 술을 취해 봤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상대로 쾌락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탐해 보았습니다. 많은 남녀 노비와 많은 비즈니스와 많은 큰 집을 짓고 세상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걸어갔던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밟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그 사탄이 쳐놓은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우리가 그 나이대별로 그 나이에 맞게 알맞은 삶을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거나 끝났구나라고 좌절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위로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더 좋은 세계가 있어.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어드바이저입니다. 우리의 충고자, 조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도 그 사탄이 간교하게 덫을 쳐놓아가지고 라이프가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엇이 정말 올바른 건지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이런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야? 저도 교회 직원의 문제를 할 때 정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정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성령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요, 어드바이저가 되므로, 애야, 너에게는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게 좋은 거야. 진리에 바로 서는 게 좋은 거야. 언제나 진실해야 되는 거야.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올바른 길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조언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또 성령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헬퍼,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이드, 인도해 주신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너프라 그룹이죠.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는 어린이답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강건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강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Excellent Spirit,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아기 예수에게 성령이 함께하니까 자랐습니다. 강건하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다치지 않고 범죄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그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기가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영광 누리며 그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머리에 얹고 손을 얹을 때 그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자라날 때 어린 시절부터 10대는 10대답게, 20대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답게, 40대는 40대답게 그 연령별에 합당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10대들이, 많은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막 그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그 세상에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헛된 것을, 그 헛된 괴력을 쫓아갈 때에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또 하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학자요, 목자요, 교수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그의 아내도 경건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 부부가 날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합심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버지 조나단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또 다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뭘 잘못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다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서 너희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우리의 미국의 조상들이 왜 저 영국에서 이 신대륙까지 온 줄 아느냐, 청교도의 신앙,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청교도의 자손들이니까, 퓨리탄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오직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이들에게 어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난 그 살아온 에드워드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 자손들이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그리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 정말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삼아 살지 않냐고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제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와 반대되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게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 보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보았어요. 성령과 들이뛰는 하나님과 들이뛰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허무요, 죄악이요, 타락이요, 영원한 형벌, 그 무시무시한 그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그 이상하게 육체의 그 쾌락의 삶을 시험해 봄으로써 스스로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쾌락을 즐겨 보았는데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을 두고 그 쾌락을 탐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 자기의 부인들 1000명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쾌락을 즐겨 보았을 때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다가왔을까요? 그게 하나의 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적인 대상으로서 저 여자는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까? 저 여자는 어떤 스타일일까? 그야말로 성적인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죄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고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교회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또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이고 그리고 부부관계의 그 성적인 관계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의 대상으로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하나의 성적인 도구로서 아내를 비인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 또한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열정 그 쾌락적인 사랑 그 감각적인 사랑을 그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이 에로스를 또다시 나눕니다. 적어도 에로스는 그래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남성이 여자라는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에로스인데 거기에 비너스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너스는 그 인격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보고 비너스의 마음을 품었다. 그것은 그냥 성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비너스의 성적인 도구로서 자기 아내들을 유린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쾌락이 아무 짝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 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을 위한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그 사랑을 적용하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남성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아내를 두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쫓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도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더 높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단계인 아가페의 통치를 받는 에로스예요. 아가페의 통치를 받을 때 에로스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성을 사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었고 더 그 C.S. 루이스에 의하면 비너스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동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육체의 쾌락이 허무한 것이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육체의 쾌락, 이 쾌락주의는 그리스의 철학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탄생한 것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데모클레이토스의 원자론을 신봉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모클레이토스는 이 우주의 모든 가장 작은 단위의 원소는 원자다. 원자고 그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고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달이 되고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물질이 된 것이다. 결국은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의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가장 작은 단자인 원자만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 영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신도 없다. 인격도 없다. 이와 같은 사상이 원자론입니다. 이와 같은 원자론에서 나온 철학이 머터리얼리즘과 내추럴리즘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에서 기원한다는 물질주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피지컬한 네이처의 자연에 의해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주의가 그것입니다. 완전한 무신론이고 하나님의 인격성, 초월성, 우주를 초월한 존재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주의에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왔다.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 거룩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물질에 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행복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즐겁다고 느끼는 쾌락, 그 쾌락을 잡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쾌락주의는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로 돌아갈 존재인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영원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1,00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누렸던 쾌락은 허무하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59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해서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프란시스 세퍼는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이 세상은 닫혀진 세계가 아니다. 물질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주 밖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는 우주 공간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주를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그 감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부터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사교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물질주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주는 언젠가 다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기원했고 내 육체도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내 정신까지도 원자의 기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질에서 유래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느껴지고 우리의 뇌파에 다른 뇌파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질에서는 절대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성을 물려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또 시험해 봤는데 물질로도 시험해 봤고 쾌락으로도 시험해 봤고 그리고 낙으로도 시험을 봤는데 세 번째로는 술로서 시험을 봤어요. 자, 내가 무엇이 즐거운가 해서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에서 이미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수고스러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재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파악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전히 갓난하고 또 기회를 잘못 잡아가지고 다 실패로 돌아가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데 쫄딱 망하고 인생이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술로 위로를 하고 술로 내가 잘할 수 있으라고 술의 힘을 빌리는데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또다시 앞에 고통이 있고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서 아예 자기의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에 보면 술에 취하고 그 술에 빠져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갓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또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술을 먹고 혼자 즐거워하며 혼자 위안을 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뒤에는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을 취해서 술로서 자기 인생을 즐겨보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그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들에 의하면 UCLA 기숙사에 날마다 맨날 목요일만 되면 술에 취해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오버히트 해가지고 막 술 냄새가 진동하다고 그러한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드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날 이 파티 저 파티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또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술을 진땅 먹고 비틀거리면서 캠퍼스에 지나가서 기숙사로 가다가 그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캠퍼스 잔디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태양이 밝게 빛나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새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갑자기 그의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술을 먹고 진청망청 살았지만 그가 인생을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나는 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인 나는 너무나 무시하면서 너무나 나를 멸시하면서 이렇게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그때부터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눈에 귀한 존재로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학에 가서 자기의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대학에서 막 성경 공부반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시카고 인너시티 교회의 류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의 그 길을 걸었죠. 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어거스틴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10대에 사생아를 낳았고 만유교에 빠졌고 술에 취해서 육체를 즐기면서 세상의 라이프스타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뭔가 허무함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야 성경을 펴보아라 성경을 펼쳐보아라 하는 노래소리를 들려가지고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술 취한 여러분 있습니까? 술에 빠져서 살아간 여러분 있습니까? 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집니다. 아내를 학대하게 되고 자녀를 학대하게 되고 손찌검을 하게 되고 가정에 불성실하게 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서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경제가 파탄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가집니다. 술 취함이 모든 타락의 제일 원인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술과 대비되는 성령과 술의 관계를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해요.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주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버려요. 우리를 컨트롤해버려요.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막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욕심과 탐욕을 이루면서 모든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인간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성령에 주하면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막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자꾸 막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고 그리고 근면 성실하게 만들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제가 말하는 기도의 프레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려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의 그 준비된 무게인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에 두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술이 가까이 옵니까? 어디 음욕이 가까이 옵니까? 어디 육체의 소욕이 가까이 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희망적이며 미래적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은 사업으로 시험해 보았다. 자, 한번 이거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업이 얼마나 큰가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전도서 2장 4절부터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소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성대 최고의 강대한 나라를 이끌면서 금과 은과 보배가 넘쳤고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부귀가 넘쳤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집들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습니다. 노비들을 두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성취를 다 즐겨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 눈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져갔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내가 기쁘면 다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커다란 인간의 업적 성취를 이루어 보았습니다. 그는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겨보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인가? 거기에 행복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제가 이미 아까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즐거운 것들은 사탄이 쳐놓은 계략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남녀 노래하는 사람과 술과 그리고 돈과 이 쾌락과 여자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물질 속에서 교만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쳐놓은 계략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의 물질을 찾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서 날마다 날마다 그곳에 갑니다. 주일도 잊어버리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을 안위하기 위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내 육신의 보다 호화로운 옷을 명품백으로 치장하기 위한 보다 좋은 집과 보다 좋은 자동차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사탄이 쳐놓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 속담에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르다. 인간의 물질로서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가 천국에 간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의 라이프 스타일과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사업을 벌려보았습니다. 많은 집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노비들을 가졌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막 보배와 그리고 명성이 대단했고 지혜가 높았고 그리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궁중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저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자고 그가 진정한 행복자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거기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음에 아버지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도다라는 구절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습니까? 그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도 그 한 끼를 채우기 위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주세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세요.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마실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자동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재난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변호사 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넘치는 사람 그거? 웃죠. 그냥 자기 뭐 체크 한 장 쓰면 다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없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죠. 가난한 자, 힘든 자, 정말 이 땅에서 죄인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했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있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성을 몰라요. 영적인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사탄이 쳐놓은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을 다 물리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답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부자도 변화되어집니다. 부자들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성령 받으면 부자가 더 기뻐 뛰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전에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세리장이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오늘 이 구원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하니까 세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전에 알았던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고 막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쓰여져가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내게 상급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을 가난하고 천빈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큰 집을 짓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동차를 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는 청빈해야 했고 진실해야 했고 그리고 그 짧은 생일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괴락을 다 물리쳤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절을 하라, 성전에서 뛰어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죄를 다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질의 개념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야지 나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 놔야지 라고 하면서 불을 쌓아놓으면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이 그 결과가 나타나죠. 돈 많은 사람의 자녀들이 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사업을 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 밑에서 돈만 많고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녀는 갑자기 부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집의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응책을 알아가지고 잘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는데 부자의 자식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최고의 프라이트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고 적당히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으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가를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자동차도 없었고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열병을 앓으면 열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만나면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앉은병이를 만나면 앉은병이를 일으켜주시고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의 과정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루는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프고 배고프다 보니까 밭에 밀리삭이 있어가지고 밀을 꺾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께서도 이 집 저 집 방문하시고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 머무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참으로 우람하게 우거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푸른 나무가 있어요. 옳다. 저 무화과 나무에 가면 그래도 열매가 한두 개는 있겠지.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톤의 산동네를 그리고 라브라하이츠의 산동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한 50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막 배가 고파요. 목도 마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하다가 저기 뭐 맥도날드에 가서 뭘 사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지금 내 눈앞에 이 코스를 따라서 다음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먹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도 소진하고 이제 목도 마르고 막 정말 그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 우리 주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집에서나 이렇게 만찬을 하셨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외면당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거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 느끼는 그 시원한 그 생수의 그 느낌 그 무화과 나무 액을 느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봤는데 그 나무가 정말 고약하게도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힘들고 괴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영화와 즐거움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실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행여라도 부자들이 있다면 그 물질이 자기 즐거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자녀들이 적당히 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제물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갓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에서 강의하는 십자가의 모델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나의 그 잡다한 생각들, 간교한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그 거룩의 보혈로 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였던 나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두 발에서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 주옵소서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태르 영들 사악한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큰 집에 큰 차에 그 호화로운 것을 즐기는 그 호화로운 부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을 내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을 내려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 나의 허물들을 씻어주옵소서. 나의 모르고 지은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치료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모든 부정적인 영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뇌암이 고쳐지고 출혈이 고쳐지고 뇌의 기절적인 질병들이 고쳐지고 안암이 고쳐지고 폐내장이 고쳐지고 녹내장이 고쳐지고 귀의 질병과 코의 질병과 입의 질병과 혀암과 후두암과 식도암과 갑상선암과 임파선암과 유방암과 폐암과 간암과 위암과 심장병과 담낭암과 췌장암과 대장암과 십이장암과 전립선암과 고환암과 자궁암과 난소암과 뼈암과 혈액암과 피부암과 관절염과 고혈압과 당뇨의 질병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우리 남가족 평화장비 성도들에게서 이 질병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임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사온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징계의 보혈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저도 오래 참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하나님이여 진리의 어리들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두분 말씀의 검 사랑과 이락과 평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을 바르고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게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시험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사이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올바른 인생을 우리의 연령대별로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